저는 아동부를 맡고 있는 이동형 목사라고 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어리숙해서 아동부들하고 잘 어울릴 것 같죠, 그죠? 너무 오랜만에 서서 순서를 제가 올라설 때마다 잘 까먹습니다. 제가 집에서 몇 번 연습하고 반주자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혹여나 이 불협화음에 심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에도 지금도라는 제목으로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네 삶을 공식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2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때 굉장히 우리는 깔끔하게 1에다가 1을 더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대로 1 더하기 1이 하나님의 뜻인 2가 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살아보실 때마다, 살아가실 때마다 느끼시는 게 0.08784891135에 하나님의 특별한 숫자를 더해서 2를 만들어 가시는, 때로는 우리의 심장이 쫄깃쫄깃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희노애락의 롤러코스터를 거치는 삶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장로교 안에 속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표현하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기저에도 또 삶의 엎치락뒤치락거리는 다양함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만이 강조되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스며든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어떠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세워져 갈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에 드러난 예수님을 함께 믿읍시다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통해 경험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같이 믿어봅시다 라는 프레임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반영되는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을 여러분들 시중에 찾아보시면 잘 없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을 바꾼 링컨 대통령의 위대한 기도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11조의 개념, 11조의 개념보다는 락펠러의 우리는 11조에 관심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들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은 굉장히 극대화되고 발전이 되어야지만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고 강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패러다임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말씀을 향한, 말씀을 통한 기준보다는 서서히 잠식되어 온 내가 기준이 되고 나의 어떠함이 기준이 되어 갈 때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혹은 가치관을 형성시키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간증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간증으로 잘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그렇게 큰 스토리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간증을 제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한, 뭐든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굉장히 위험성이 녹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토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절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의 부모님이 혹은 내 친한 누군 친구가, 내 가까운 누군가가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이제 이런 스토리들을 보통 간증할 때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간증을 통하여서 압력되어지고 힘이 실리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고 믿음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 때문에 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여도 낫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간증이 폭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스토리는 중요합니다. 스토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개인의 사유화 되어서 선포하고 힘을 실다 보면 역경과 고난 속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만 그렇게만 강조하다 보면 바울과 같이 세 번 하나님 앞에 임팩트 있게 기도해도 거두어지지 않는 그 가시처럼 끝끝내 평생을 가시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믿음의 기준이 다르기도 하겠지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일조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명인들, 또 탤런트가 유명인이죠.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사역자는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my story가 아니라 history,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은 너의 이야기를 쌓아야 된다. 너의 스토리가 힘이 있어야 직장을 잘 취업, 물론 중요합니다만 나의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생각을 좀 쏟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굉장히 송구합니다만 앞으로 저는 2020의 시대에서 2080 치약 광고가 아니라 2080 시대까지 사역을 해야 되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깊이 잠식한 물들어버리란 생각들을 어떻게 제가 바꾸어 나가기 너무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그때는 두렵기도 하고 먹먹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을 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정말 말씀으로 조화롭게 바꿔 나갈 수 있을까? 참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나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절대화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절대화시켰던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증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시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뭐 1년에 한 번 뭐 몇 번밖에 설교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들 아이들과 잘 놀겠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과 제가 1년 한 8개월 정도 사역을 했는데 본문이 겹쳤던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4주 정도 사사기 말씀이 계속 겹쳤어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한번 결론을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 결론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좀 깊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저의 설교 스타일은 좀 성경을 이렇게 자주 찾아봅니다. 성경을 좀 귀찮으셔도 잘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장을 한번 보시면요. 그 시작이 이렇게 1절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여쭙는 것으로 말씀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쭙던 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주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그 도를 따라가던 순종의 듣는 자세가 점점 사라지자 그 중심에 하나님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 계속 시간이 없어서 팍팍팍 넘어갈 텐데 2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사라지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3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 구원하셨지만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조금 넘기시면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기록되어 있고, 두 장 정도 더 넘기시면 8장 33절에 기록되기를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10장 6절을 찾아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삼손의 시대 때에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무거운 이야기, 어두움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히든 카드 같은 나시린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삼손을 통하여 나시린을 만들고, 삼손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삼손을 통하여 그 어두움의 시대를 비추기를 원하였지만 어두움의 딸 혹은 어두움의 여왕이라는 뜻을 가진 들릴라를 통하여 그는 눈알이 뽑힌 채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가 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둡고 답답하고 무겁고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에 도대체 무엇이 그리 잘못되어서 이렇게 엉망으로 나아가는 것일까? 무엇이 그리도 어그러졌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저는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사사기는 두 개의 에필로그와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론 부분은 가나안 족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을 주셨는데 그 땅들을 취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음에도 쫓아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중점으로, 여호수아 때에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나서 하나님의 도를 떠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서론과 두 개의 본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17장에서 18장의 첫 번째 결론과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두 개의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을 나눌까 결론을 나눌까 하다가 서론은 제가 새벽 기도에서 나눴고 결론 중에 하나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잘못되었기에, 무슨 결론이 나기에 사사시절이 이렇게도 어지러운 것일까? 저는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하여 이를 나누고 마지막 사무엘 상에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결론 모두 에브라임 산지가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이 두 결론 모두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결론 모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던 실로가 등장합니다. 이를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설교는 아시는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이 없습니다. 이미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찬찬히 우리 계속 말씀 보시면 어느덧 아멘하고 예배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있습니까? 초등부도 이것보단 크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미가. 그러니까 미가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군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교적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거룩,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복, 거룩, 이런 신앙적인 용어가 넘쳐남에도 이 이야기가 깝깝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도남의 이런 거죠. 당시 노예의 삭시 20세겔 혹은 30세겔이 했습니다. 요셉이 20세겔, 예수님이 30세겔에, 은 30세겔에 팔려갔는데 지금 미가가 은 1100을 훔쳐갔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저주하죠. 저주를 하니까 저주를 듣고 미가가 sorry 하면서 다시 1,100을 갖다 줍니다. 그러자 엄마가 thank you 하면서 200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근데 그 이 용어를 보면요. 굉장히 굉장히 웃겨요. 17장 2절 말미에 보면 돈을 돌려주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사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복이라는 단어는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은혜, 하나님의 복,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축복이라고 할 때에도 빌축자를 써서 아,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복을 받기를 빕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근데 지금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거기에 굉장히 거룩한 표현을 사용하여 돈을 받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웃긴 것은요, 그 이후에 그 1,100에서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 이 신상을 만드는 사람을 통하여서 신상을 만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신상이 이제 십계명, 이계명에 위반하는 건데, 우리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신상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 아론이 금귀고리와 금부치를 이용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를 통하여 이를 일컬어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금송아지, 금신상은 하나님이었어요. 미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상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이런 거 여러분들 없다고 여러분들 뭐 이계명 잘 지키고 있다 이게 아니라 미가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근본,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에게 신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믿는 이런 하나님, 내가 믿는 이 개인의 하나님,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 무한한 하나님을 가두어버리면 그게 이미 여러분들이 만든 신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정죄적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 미가는 신상을 만드는 것에 나아가서 5절 말씀에 신당, 본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당을 만들었고요. 그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레위인들이 착용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과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되어지는 이 주사위와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인데 만들고 나아가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춘기 때 홧김에 1,100만 원 훔쳐가 이런 게 아니라 아들도 있는 다 큰, 그러니까 제사장은 보통 17세부터 30세까지 만들 수, 그러니까 최소 17살 이상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장년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 에봇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믿고 알 거라고 믿고 평생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는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결론에는 총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4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왕이 없었다는, 그러니까 왕, 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주관하는, 루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들이 평생 동안 그들의 길을 묻고 아려 됐던 것은 토라였습니다. 우리로 표현하자면 이 말씀이었죠. 말씀을 묻지 않고 뜻하지 않고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미가에 있는 바로 가까이에 실로가 있었음에도 찾아가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뭔가 믿음이 있었고 뭔가 복을 받고 있었고 뭔가 부유하고 뭔가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뭔가 어색하단 말이죠. 그 어색함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통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통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인이라는 표현이 이제 이게 소견이라는 뜻인데 우리 아인이가 한국 갔죠? 우리 유치부에 있었는데 이게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이 나쁜 의미만은 아니에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엘가나와 한나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속에 자기에게 주시는 그 샘물같이 솟아나는 마음을 따라 사용하면 되지만 방향과 기준 없이 이 욕망에만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복을 말하고 거룩을 말하지만 거기는 복,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복도 없고 참된 구별의 거룩도 없었습니다. 조금 이따 미가의 내견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17장 7절에 두 번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레위인입니다. 17장부터 19장까지는 삼손이 죽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들어온 지 3, 40년이 지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은 아론의 손자이기 때문입니다. 좀 이따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아론의 손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신 이후에 땅을 다 주셨습니다. 너는 이 땅을 사수해라. 절대로 절대로 가나안인들에게 넘기지 말고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주는 기업이니 그 땅을 사수해라. 그래서 열두 지파가 다 땅을 받았어요.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어서. 근데 딱 유일하게 한 지파만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지파가 누굴까요? 레위 지파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1장에 레위 지파인들을 다 나누어서 너는 유다 지파에 가서 그들에게 율법을 계명을 알려주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라. 왜냐하면 너는 기업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나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우리 같으면 땅이나 주시고 하시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하나님이 엄중한 명령이었어.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나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그런 소중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근데 그 기업에서 도망쳐 나온 유다 베들레헴 지역을 사수하라고 했던 레위인이 아론의 자손이 지금 무엇인지 몰라도 그 지역을 탈출하고 자유를 이게 뭐 톰소의 모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레위인도 지금 뭐가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이 요단강 왼쪽 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이 사해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이 유다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산지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회막이 있는 실로가 있습니다.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성 그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베들레헴 바로 밑에 유다 지파가 있는데 거기 베들레헴 뭐 여리고 이런 지역이 함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 10마일 정도 넘어오면 경계를 넘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 누구를 만났느냐 레위인이 바로 미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미가에게서 굉장히 솔깃한 제안을 듣게 되는데 17장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 말을 듣고 레위인이 갔습니다. 레위인은 땅도 없고 거주할 것도 없고 사실 돈도 없었어요. 11조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던 이들인데 은 한 양이면 굉장한 것입니다. 은 열이면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가가 12절에 레위인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 레위인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집에 거주하게 됩니다. 뭔가 계속해서 어색합니다. 결론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고구마 먹은 것처럼 콱 막히고 답답하고 이 레위인도 그렇고 에브라임 산지 이 지금 여호수아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도 실로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자기가 제사장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고 어지럽습니다. 더 어지러운 것은요 18장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한 지파가 등장하는데 단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 단 지파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서론 부분에 보면 약속의 땅을 다 열두 지파에게 나눠주고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장을 보면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을 보면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27절에 보면 므깃도 자손이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28절에도 쫓아내지 않았다. 30절에도 쫓아내지 않았다. 31절, 32절, 33절에도 쫓아내지 않았다 하는데 우리는 they couldn't,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뉘앙스로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they didn't, 하지 않았다. 그 땅을 취하라고 했는데 취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땅이 있고 풍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 땅을 취하지 않는 민족을 넘어서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일한 한 지파, 1장 34절에 등장하는 단 지파입니다. 사실 땅을 뺏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제가 힘이 엄청 세가지고 여러분들 막 협박하면서 집을 뺏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주시면 땡큐 하겠죠. 쫓아내야죠. 그죠? 단지파는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을 통해서 아는 이야기는 죽음으로까지 그 땅을 지켜내야 하는데 그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아 나섭니다. 그 이야기가 18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그 바로 왼쪽에 단 지파가 원래 있었는데 거기서 땅을 찾아 유다 지파를 건너 에브라임 산지에서 다섯 명의 정탐꾼, 단 지파의 정탐꾼이 미가를 만납니다. 그 미가와 함께 있는 레위인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18장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제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라면 물어봐야죠. 그렇죠? 바로 옆에 실로가 있다니까요. 묻지 않습니다. 이 레위인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평안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길을 예비하셨다. 여호와 앞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힘을 얻고 이 다섯 지파는 위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꼭트머리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요단강의 물줄기가 되는 헤르몬산 바로 밑까지 가서 그곳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단지파에게 이런저런 정황들을 얘기하죠. 그러자 단지파가 무장해서 그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누구를 데리고 가려고 하냐면 이 레위인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 단지파에게도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부여된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레위인들이 거 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다 마음이 넘어와서 함께 가자라고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분명한 한 가지는 이 단지파에게 이 레위인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믿는 것을 확증시켜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 기업을 버리고 가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수 있어요.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든 이때, 이 당시 시대에 평안을 외칠 수 있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했던 거죠. 그래서 단지파에서 그 헤르몬산 밑에 있는 제가 지명 이름을 단 지파에서 그 바로 밑에 있는 아기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한 지명 있는 위치까지는 직진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굳이 유다 지파를 지나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가면서 이 레위인을 붙잡아 가는 이유는 당위성이 필요한 거죠. 내가 믿고 있는 바를 확신시켜 줄 수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몰려듭니다. 그리고 미가에게 쳐들어가서 미가를 협박하고 600명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레위인에게 이야기합니다. 18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중에 뭐가 낫겠느냐. 그러자 이 제사장, 이 레위인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을 가지고 단 지파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18장 15절에 이 다섯 사람이 신호를 보내줍니다. 단 지파를 이끌고 오는 단 지파 이 다섯 사람이 그 정탐꾼들이 15절에 그쪽으로 가서 청년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러서 문안을 합니다. 샬롬. 사사기에 사실 샬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데 딱 두 번 등장합니다. 레위인이 샬롬을 빌어주는 것과 이 다섯 명의 사람이 레위인에게 샬롬. 뭔가 신호를 주고 받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쿵짝이 맞는 게. 악한 사람들이 쿵짝이 맞으면 답이 없는데 이 쿵짝이 맞았어요. 어찌되었던 미가가 너무나 압도적인 그 강함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제사장, 이 레위인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1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갔더라. 강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왕이 통치하지 않을 때에 가지고 있는 이 샘물 같은 혹은 욕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것. 이 욕망은 더 큰 욕망을 가지고 더 강한 것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더 표현이 좀 거칠지만 더 쌈박하고 더 힘있어 보이고 더 위대해 보이는 더 스토리가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함이죠.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물질의 복을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40일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평생을 놀고 살아도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할 만큼 할 만큼 물질을 주셨던 사람 앞에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표현을 도토리 키즈에게 될 수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사람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은. 그래서 재미난 것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백상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14만 4천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열두 지파가 등장하는데 그 지파에는 단 자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좀 상징 풍류를 더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결론의 결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17장 18장 실로가 등장했습니까? 하나님이 버젓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묻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지금 어두워져가지고 나시린을 통해서 좀 밝히고자 하는데 그마저도 지금 무산되어져 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 속의 결론 부분은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어? 본인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바 본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라고 믿는 바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가득합니다. 19장부터 말미까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엽기적입니다. 토막살인이 나타나요. 토막살인. 레위인이 또 등장하고요. 또 에브라임이 19장 1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에브라임 산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로 하나님의 회막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냐면 인신매매로 사용됩니다. 여자들을 납치하는 곳에 실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여러분들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이 나냐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우리가 우울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바라봐요. 그 소망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요.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등장합니다. 아까 제가 키포인트로 말씀드렸죠? 쪽집게 강의입니다, 여러분. 키포인트예요.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역대상 6장에 이 엘가나가 레위 자손임이 등장합니다. 레위 자손이에요. 역대상 9장, 6장에. 그리고 또 실로가 등장합니다. 그 실로를 다스리던 혹은 실로를 주관하던 사람의 이름이 엘리입니다. 엘리가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우둔하고 영적으로 둔해졌습니다. 아시는 우리가 사무엘 이야기 스토리를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근데 엘리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격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중에 엘리는 무엇을 보냐면 한나의 입을 봅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내립니까? 술 취했다. 지금 한 성도가 죽어가는데 입술을 보고 결론을 내려요. 술 취했다. 이게 지금 엘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의 스토리를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입니다. 근데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희귀하다 그리고 이상 좀 한글 말이지만 우리가 좀 착각 혹은 좀 왜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희귀하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요 90%가 precious입니다. precious. 근데 지금 여기는 rare, 굉장히 희귀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이상이라 그러니까 먼 나를 바라보고 막. 꿈을 꿔서 환상을 보고 이게 아니라 ESV 버전을 보면 모든 단어가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 비전 청년분들이 막 환상 보고 막 그러면 좋겠지만 다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비전의 의미는 이 두 개를 묶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쓸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 사람이 귀했다라는 뜻이에요. 귀했다. 엘리도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에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엘리였음에도 엘리는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죄송합니다. 망나니예요. 망나니. 망나니들과 함께 살았던 사무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어서 미스바의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귀한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을까? 무엇이? 도대체 무엇이? 저는 그 답을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엘가나, 레위인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1장 10절에 한나는 처음으로 그 사사기의 어둡고 어두운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실로로 나아가는 첫 여인입니다. 첫 여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여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엘리는 술 끊어라 라는 말을 불명예를 얻었지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 원 의미는 마음을 통하였다라는 의미나 통한 건 이 찌릿찌릿 이게 통한 거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라 쏟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의미는. 근데 저는 이 한글 성경이 너무너무 이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냈어. 저 분인나 저게 이러면 안 되고 분인나 저 하면서 막 쏟아내면서 막 쏟아냈습니다. 그 기도 중에 한나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지금 불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임이시구나.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너무 찾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각자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내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통해 내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다 입을 열면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거룩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저는 한나가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장 23절을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매년마다 이제 실로에서 예배를 드린 엘가나가 그에게 이릅니다. 그대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주신 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올라가서 천으로 된 세마포를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이름을 사무엘로 지은 이유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아시죠? 그렇죠?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려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려면 이게 패시브가 돼야 돼. 이게 수동이 되어야 됩니다. 수동이 되면 쉐무엘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되는데 쉐무엘이에요, 아직. 그래서 그것도 사실 정확한 의미는 아니고 쉐엘 그러면 쉼은 이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다라도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이 히브리 형태로 봤을 때는 올바른 형태는 아닙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사실 이게 완벽한 해석은 아닐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무엘이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들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라. 사무엘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마다 갔을 때 한나가 사무엘에게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에봇을 지어주며 엘가나가 했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홈리와 비나스 따라가면 안 된다. 너 절대 홈리와 비나스 따라가면 안 된다. 지들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어 지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쟤네들 절대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사무엘, 너 하나님의 마음 알아야 된다. 너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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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돼야 된다. 저는 한나와 엘가나가 사무엘에게 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홈니와 비누아스와 오랜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사무엘이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를 오면 굉장히 아름다운 수사여구와 아름다운 용어들이 넘쳐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느냐, 쏟아내시지만 마시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저만 봐도 하나님 저길 모르겠습니다. 뭐를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를 통해서든 제 앞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로 말씀하십시오. 저는 저길 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개인 quiet time을 가지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론 해석이 어려우면 우리 다가가는 도서관에 좋은 책이 많아요 여러분. 책을 참고하면서, 이 텍스트와 싸워가면서, 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모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이 어두움의 시대 때 답이 없고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하고 돈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내가 믿는 신상, 내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은 도대체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잘 먹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나의 이 강함과 자랑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원하시는가? 정말 내가 부해서 풍성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시는가? 혹은 이 모든 것을 다 팔아 내가 나와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를 분별하고 알아가시겠습니까? 사역자를 통해서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역자를 통해서도 들어야 하지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이 텍스트와 싸워서 이 시대에 이 텍스트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물론 사역자와 함께 해야겠죠. 저도 사역자인데 저를 너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힘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교회 안에, 믿는 공동체 안에, 가나안 땅에 풍성한 사람들 중에 그들만의 신을 세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쉬워 내가 그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크고 오묘하고 넓고 깊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협소한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올인하지 마십시오. 더 귀를 여시고 더 마음을 여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배워가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셔서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들의 이 알량한 생각에 갇히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 풍성하고 넓고 광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때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희귀합니다. 그때에도 지금도 이 말씀 알아가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때에도 지금도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 진부하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에도 지금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에 사로잡혀 있는 우상을 새겨 그 하나님께 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실까요?